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위해 16일 스위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두 장관을 포함한 양측 협상 대표들은 이달 말로 다가온 잠정 합의 시한이 입박함에 따라 15일부터 추가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핵 협상과 관련해 현재 남은 걸림돌은 기술적이기라기보다는 대부분 정치적인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5일 미국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케리 장관은 협상과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가 일부 있지만 대체로 정치적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는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매우 나쁜 합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맥코넬 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 47명은 이란 지도부의 현재 진행 중인 핵협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바샤르 알라사르 시리아 대통령은 16일 내전 해결을 위해 시리아 정부와 협상 의사를 내비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아사드 대통령이 미국의 행동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케리 국무장관은 15일 미국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은 시리아의 정치 권력 이양을 위해 아사드 대통령과 궁극적으로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는 4년째 계속되는 내전 과정에서 20만 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최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해 시리아 북부와 동부 지역에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ISIL은 현재 미국과 시리아가 직면한 공동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와병설이 나돌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열흘 만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알마즈벡 아탄바이에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이 빠른 걸음으로 건강을 과시했다며 뜬 소문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지 총리와 만난 뒤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아예 사망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는가 하면 지난달 벌어진 러시아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피살 사건으로 정치적 쿠데타가 빚어져 대통령직에서 축출됐다는 소문 등이 확산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기자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뜬 소문이 없었더라면 좀 지루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6일 지도자들이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로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이날 도쿄 유엔 대학에서 열린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식 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정부 간 대화를 통해 진정한 화해와 조화,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반 총장은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라고 하지만 동북아는 여전히 잃어버린 고리로 남아있다며 나는 동북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중국, 한국이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를 진행하길 진지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내 쿠르드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을 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 지휘관인 아지즈 웨시 장군은 기자들에게 지난해 12월 말 시나르 인근 지역에 화학무기가 사용된 데 이어 지난 1월 말 모술 서부 지역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쿠르드 관리들이 지난 주말 ISIL이 쿠르드군을 겨냥해 염소가스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뒤 나온 것입니다. 쿠르드 자치 안보위원회는 지난 주말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과 시리아 국경 사이 폭발 현장에서 채취한 표본에서 염소가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쿠르드 자치 정부는 이번 조사가 미국 주도 ISIL 소탕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동맹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동맹국이나 연구기관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3월 1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가 열렸습니다.
While welcoming the various bilateral efforts undertaken by various countries so far to solve the issue, which should be sustained, I believe that an
중국의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홍영표 신임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대화가 필요할 때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각국 정부 대표들 간의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와 강제 실종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6일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와 강제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While welcoming the various bilateral efforts undertaken by various countries so far to solve the issue,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양자 협상을 벌여온 것을 환영하고 그 같은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믿지만 동시에 이제는 새로운 국제적 접근법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의 정확한 규모 파악과 유엔 안보리와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등 유엔 기구들의 지속적인 행동, 관련국들의 활동과 국제회의 개최, 시민사회 적극적인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곧 서울에 개설되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이런 전략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어 북한이 자신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유엔인권이사회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노력하는 것은 헛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Sooner or later,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ll have to answer for all its actions, including the cases.
북한 정부는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 납치와 강제 실종 등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해 조만간 답변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은 이번 인권 이사회 회의가 국제 사회 북한 인권 상황의 변화를 촉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납치 문제와 강제 실종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upon the DPRK to provide the families and nations of origin of all peoples who've been abducted or otherwise forcibly disappeared.
북한에 납치되거나 강제 실종된 모든 사람들의 국적과 이들의 소재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가족과 해당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또 생존자와 그들의 후손들의 본국 송환과 사망자들의 유해 확인과 송환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인권 개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DPRK has a choice. It can address it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cord by taking steps to immediately.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인권 기록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고립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제시한 다각적 전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기간과 휴전 이후에 납치된 민간인 문제 외에도 이산가족과 돌아오지 못한 전쟁 포로, 탈북자 문제, 북한 해외 근로자 문제 등 인도적 사안에도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공동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결의안에 대한 이사국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북한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자국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나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영호 참사관입니다.
Such mechanism is only a product of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on the part of the EU and Japan.
북한 인권 결의안이나 특별 보고관 제도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동조한 일본과 유럽 연합이 인권을 정치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김 참사관은 북한 인권 결의안과 특별 보고관이 대결과 불신의 상징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거부하는 북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4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인권이사회는 오는 26일이나 27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의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를 거듭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의한 게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한국 외교부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양측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국제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류 부장조리는 특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수 차관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드 문제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부장조리는 이 차관보와의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다며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 문제를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으로 보고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중국 일부 지역이 영향권에 든다는 이유로 반발해 왔습니다. 창완 취한 중국 국방부장도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사드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김홍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최근 한국 여당이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한국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상황의 긴박성에 입각해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중국의 안보적 이해도 고려해달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어떤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중국이 이 문제로 사실은 한국과 극단적인 갈등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또 동시에 그 함의를 던진 겁니다.
류 부장조리는 이와 함께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한국이 가입해 창립 회원국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경제적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16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미 국무부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입니다. 당초 일정에 없던 갑작스런 방한인데다 중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순방이 아니라 한국만을 단독 방문하는 이례적 행보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17일 이경수 차관보와 조태용 1차관을 잇따라 만나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류 부장조리가 제기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참여 문제에 대해 미국의 보다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 행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선 한국과 논의한 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해선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동맹국의 회원 가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대니엘 러셀 차관보가 16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리퍼트 대사와 가족, 대사관 구성원, 그리고 한미동맹에 준 넘치는 성원과 지지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미한 동맹이 얼마나 강한지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특히 리퍼트 대사 피습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이 공격에 대응해 보여줬고 지금도 보이는 협력과 성원에 대해 미국 정부에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 기간 중 여러 건의 회의를 외교부에서 갖고 다양한 동맹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러셀 차관보는 17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리퍼트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나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미한 동맹과 국제 협력 등에 관한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신임 통일부 장관이 16일 취임식을 갖고 박근혜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북한과 대화가 필요할 땐 유연성을 발휘해 실질적인 협력을 이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홍영표 신임 장관은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 돼 대화가 필요할 땐 유연성을 발휘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의 통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협력은 자신과 통일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효율적인 남북 간 소통의 방법은 없는지 기존의 협력 사업들을 창의적으로 융합해 교류 협력을 확대할 방법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북한과 신뢰를 쌓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과 신뢰를 쌓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어 비록 북한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의미를 왜곡하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과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도 포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개발과 군사적, 언어적 도발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반감만을 키운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내세우는 대화의 전제 조건들이 스스로에게 또 남북관계에 미칠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장관은 국민들의 지지가 없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대북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강경파인지 유화파인지를 묻는 질문에 강경파도 유화파도 아닌 올빼미파라고 답하고 강경과 유화 사이에서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개성시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수돗물을 상당량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정수장은 그동안 하루 15,000톤씩 개성 시내로 공급하던 수돗물을 지난해 12월부터 만 톤으로 3분의 1가량 줄였습니다. 또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수돗물도 종전 하루 7,000톤에서 5,000톤으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해부터 북한 지역에 가뭄이 심해 개성공단 정수장의 수원지인 월고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시행한 절수 대책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시에 공급하던 수돗물을 이처럼 큰 폭으로 줄인 것은 처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국영상점이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장마당에 이어 시장 기능이 점차 확대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의 새로운 형태의 국영상점인 황금벌 상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APTN 방송은 평양 중구역 창정거리에 있는 황금벌 상점의 경우 아침 6시에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친북단체인 조총영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을 연 황금벌 상점은 현재 평양의 중구역과 보통강구역 등 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벌 상점은 다른 국영상점과 두 가지 면에서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가격이 다른 상점에 비해 저렴합니다. 이 상점을 운영하는 국영 황금벌 무역회사는 현지에서 제품을 대량 수매하는 것은 물론 외국에서 물건을 관세 특혜를 통해 들여와 싼값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금벌 무역회사 양승진 사장이 APTN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들을 팔아주면서 다른 상점들보다 이 봉사 시간을 연장하고 이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면서 이 품질을 담보해주면 이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황금벌 상점의 또 다른 특징은 영업시간입니다. 다른 국영 상점과 달리 황금벌 상점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강성산 전 북한 총리의 사위로 지난 1994년 한국으로 망명한 강명도 경민대학 교수는 이를 북한식 편의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편의점과 같은데 편의점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작은 1부, 2부 가지고도 쓸 수 있는 데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외화를 다 끌어들이기 위한 한 개 수단으로 황금벌 상점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황금벌 상점을 사회주의 기업 책임제의 성공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해 5월 경제와 관련된 530 담화를 발표했는데 황금벌 상점도 이에 따른 것이란 얘기입니다. APTN이 보도한 북한사회과학원 리기성 교수의 말입니다.
특히 지난해 그 5월 30일에 이런 경제관리 방법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한 사업을 더 잘할 때 대한 이런 국가적인 당적인 국가적인 이런 조치들이 이제 더 강조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황금벌 상점의 성격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국민대학교의 정창현 교수는 북한 당국이 시장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상점을 만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백화점과 시장과 국영 상점 이외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어떤 할인마트 형태의 재산의 유통망을 만들므로써 비교적 시장보다 싸게 또 품질은 일정하게 높게 그런 제품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경우에 시장 활동이 일정하게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반면 미 남부 조지아 주립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교수는 황금벌 상점이 북한의 시장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at as a continuation of marketization of North Korea's economy. It is inevitable.
시장화란 배급과 국영 상점 위주였던 북한의 장마당과 암시장 그리고 주택 거래 등 비공식 시장 경제 요인이 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화는 1990년대 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시작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더 이상 배급을 주지 못하고 국영 상점들이 문을 닫자 장마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2년에 공장과 기업소에 자율권을 주고 협동농장에 분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전역에는 400개 가까운 종합시장이 생겨났습니다. 또 소규모 자본을 축적한 돈주들이 당 간부들과 결탁해 중국과의 무역은 물론 사채업, 유통, 부동산 거래 그리고 교통운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장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자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시 북한 수뇌부는 화폐 개혁을 통해 장마당을 폐쇄하는 등 7일 조치를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 후에 박남기 재정부장이 이 화폐 개혁을 하면서 완전히 그 시장을 망쳤죠. 이 모두 다 정치가 그때그때마다 시장에 개입을 해서 경제에 개입을 해서 이 모양 만드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구체적으로 경제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소리죠.
이런 이유로 그레이스 오 교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시한 530 조치가 일종의 위장된 개방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So it's absolutely disguised opening. The reason why is that they cannot change their ideology or the socialism one day because of this.
그레이스 오 교수는 북한 당국이 황금벌 상점을 통해 사회주의 기업 책임제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기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부유의 뉴스 최원기입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이 시장 경제 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들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국채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북한이 도입한 시장 경제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농업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포전 담당제를 둘 수 있습니다. 옛날 분조 관리제의 분조의 규모를 3명에서 5명 가족 단위 수준으로 이제 최소화했고요. 그것을 네. 통해서 운영을 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기획 과제를 수행한 그 이상 부분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이렇게 확대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530 조치로 불리우는 공업 부분에서의 기업 경영 자율화 확대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가장 최근의 것이고요. 그리고 네. 또 최근에는 장마당에 대한 국가의 개입 들도 좀 줄인다 이런 내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이 포전 담당제는 이 농사로 남는 것은 본인이 갖게 한다는 그런 그 인센티브가 있는 건데 기업 경영 자율화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역시 그 공업 부분에서도 생산을 책임진 지배인이나 책임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노동자들을 좀 자율적으로 고용을 하고 그리고 생산 품목을 선정하는 네. 것도 이제 자체로 선정할 수 있는 과거에는 이 모든 것들이 국가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국가의 자재 공급 그리고 자금 공급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품목을 생산해서 이제 유통시키고 서로 공급하고 주고받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런 모든 측면들에서 그러니까 생산과 그다음에 생산품 선정 유통 자금 보장 그리고 월급 지급 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과거에 비해서 자율성이 좀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것은 시작한 지가 꽤 됐고 어떤 건 또 최근에 시작되고 이랬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북한 사회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 가장 두드러진 것들은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사실 뭐 전면적인 개혁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 또 아주 공개적으로 그 7일 경제관리 개선처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일정 부분들에서 충분한 시험을 거쳐서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네.
이 도입된 단위들에서 보면은 사실 생산량이 늘어나고 농업도 역시 같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불,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이제 많은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당국의 이제 인플레 확대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뭐 가령 임금이 수십 배가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큰 그 차이가 벌어지나요?
네. 어떤 단위들에서는 뭐 수십 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월급을 수십만 원 또는 수만 원 받았다, 뭐 지급을 했다 이런 것들이 뭐 고인의 이제 공개적으로 조선신보나 북한 쪽 그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죠.
네.
그렇지만 생산량이 적거나 좀 성공하지 못한 단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혜택이 아직까지 이제 보급이 되지 않은 그런 단위들에서는 미미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여러 단위들에서 이런 격차, 노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그 소득의 자율적 처분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 시장 경제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하게 시장 경제적인 요소의 확대죠. 왜냐하면은 기업의 자율성이나 아니면 생산품, 농업 근로자들의 이제 생산물 자율, 판매의 또는 처분의 자율 확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시장 가격에 의존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존한 시장 가격의 형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요. 그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것을 시장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통해서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것이 확대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시장 경제적인 요소들이 북한 경제에 많이 퍼지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율적 처분의 비중이 커지면 장마당에는 상당히 올해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마당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까?
일단 장마당에 공급되는 상품의 절대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당 그 자체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네.
뭐 양강도 해산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들에서 매대수 말하자면 장마당에 이제 그 매대를 선정해 놓고 그 장세를 받고 있는데 그 매대수가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장마당을 활용을 해서 상품을 실현하려는 그런 수요 그 다음에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순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당국의 차원에서는 이 장마당의 장세를 통한 세수 획득 말하자면은 재정 확보 이런 것들도 더 용이해지고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마당에 내다 팔 수 있는 물건들이 다양해야 될 텐데 이 물건들이 그러면 어디서 들어오는 것들인가요?
뭐 농장에서 생산되는 이제 농업 생산물 그리고 수산물도 아마 있겠죠. 그리고 그 시장 경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한 뭐 갤럭시와 같은 무슨 핸드폰 이런 제품 고급 제품들은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뭐 인민들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소비품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생산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이 자연발생적 시장인 이 장마당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런 장치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북한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견제 장치들을 마련했고 또 장마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죠. 2002년에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2005년부터 또 그런 조치들을 했고 이제 시장 경제를 좀 줄이고 요소를 줄이고 사회주의적인 그 경제 부분을 확대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는데 지금 취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협동농장의 경우에는 구매소와 같은 이제 유통망, 상점망들을 구축하고 있고 또 공업 부분과 관련돼서는 도시들에서는 국영 상점인 황금벌 상점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협동농장 구매소와 그 공업과 관련된 황금벌 상점들의 국가가 생산한 그런 제품들을 도매로 좀 사서
네.
그 판매함으로써 그 장마당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좀 더 싸게 이렇게 실현함으로 해서 장마당의 기능을 좀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보다 더 좀 더 싼 가격으로 이제 공업품이나 식료품을 살 수 있게 하고 이것으로 해서 이제 인센티브와 관련된 더 많은 화폐 유통,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하려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이런 그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 주민들은 당연히 뭐 시장 경제적인 요소가 확대되고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면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리고 또 그 중간 그 뭡니까? 좀 완화 장치로서 이제 국가가 개입해 갖고 이런 그 도매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정도의 이제 유통망이 네. 형성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환영할 만한 것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 품목이나 또 시장에서 고려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의 제한, 이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뭐 뭐든지 다 유통되고 이제 판매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통제되고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서 시장 활동을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아마 제한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불편한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김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과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 현황과 전망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뒤 회사 격리로 취업해 주임과 이사를 거쳐 사장까지 올라간 탈북 여성 기업인이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이옥화 사장을 박은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정수기 두가는 부품이에요.
정수기 경기도 김포에 있는 작은 회사. 냉온수기와 냉장고, 온수기 뒤편에 붙이는 방열판을 생산해서 중소기업들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임직원 10여 명이 꾸려가고 있는 평범한 곳입니다.
주식회사 CK전공 대표 이옥화라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정수기라든가 냉온수기, 업소용 냉장고에 두가는 방열판이라고 하는 그 제조회사입니다. 직원 수는 지금 성수기에는 20명을 모시고 있고요. 비수기에는 10명까지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인 이옥화 씨는 탈북민입니다. 언니와 동생과 함께 1996년 두만강을 넘었는데요. 중국 옌벤에서 10여 년 동안 식당 등을 전전하며 일했습니다. 옥화 씨는 한국에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넘어오지 못했는데요. 막내 수진 씨가 먼저 한번 부딪혀보겠다며 한국으로 떠났고 2005년 8월 먼저 한국에 들어온 수진 씨는 하나원에서 중국에 있는 언니들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서 받았던 사상교육과 실제 한국은 많이 다르다고 설득해 언니들도 이듬해 어렵사리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아, 2006년도에 왔죠. 그 사람이 정치 교육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동생이 9년 만인가 동생이 한국 간대요. 언니 나 한번 한국에 가볼게. 언니가 지금 안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먼저 선발 떠가지고 한국 가서 전화를 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전화를 할 거고 내가 죽었으면 전화가 안 갈 거고
죽었는가 보다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3개월 만인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언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다. 언니는 어쨌든 내가 말을 못하겠으니까 언니 무조건 길에 나서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이 딱 바뀌었던 거예요.
아 여기 와서 내 신분 떳떳하게 가지고 생활할 수 있구나.
이 이름 세 글자라는 거는 느낀 사람은 느끼지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 이름 세 글자라는 게 이 신분증을 받고 저희는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매들은 서로 의지하며 한국 생활에 정착해 갔는데요. 또순이인 둘째 오카 씨. 하나원을 졸업하고 이 회사 경리로 취업해서 주임을 거쳐 이사까지 올라갔고요. 월급의 절반은 꼬박꼬박 적금을 부어 2009년에는 빚만 남은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참 처음에는 캄캄했어요.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캄캄했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조금 조금씩 자리가 잡혀갔어요. 이게 한 6개월이 되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였어요. 6개월 동안 이왕에 고생하고 왔는데 꼭 뭔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 그 학원 다니면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저희 본 사장님을 알게 됐어요. 사장님하고 알게 돼가지고 면접을 봐서 저는 아무것도 아는 거 없는데 그분이가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매출장, 매입장, 출금 전표를 장부를 가져오셨어요. 네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고 컴퓨터에 앉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된다.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거는 네가 여기 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거기 가서 물어봐라. 이제 너, 나는 너를 여기에 취직시켜놨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네가 스스로를 알아라. 그래서 항상 매출장 물건 팔았다, 매출장 물건 팔았다 계속 외웠어요. 현장 기계들이랑 기계들 또 따라다니면 또 배웠어요. 너한테 모든 것을 맡길 테니까 네가 이 사업을 네가 이끌어 나가라. 그동안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너는 그 정열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 나도 한번 사업은 할 수 있구나. 한번 해볼까?
한 회사를 이끄는 사장이 되었지만 낯선 땅에서 회사를 경영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때 당시 10월이 내일 모레 10월인데 월급을 주려고 했는데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카드랑 카드로 6개 정도 저한테 썼는데 멍때다 현금 서비스 받았어요. 현금 서비스 받으니까 13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1300만 원 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줬어요. 다른 거는 못해도 직원들이 월급만큼은 잘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사장은. 그래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그리고 참 하루하루가 정말 밤에 잘 때면 머리 안에 내일은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돈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때마다 저는 일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아마 그걸 푸는 것 같아요. 현장에 들어가서 땀 흘리고 죽게 일을 해요. 하루 종일 그냥 다른 사람보다도 그러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가고 3개월이 지나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안정이 잡히더라고요.
이오쿠아 사장은 회사가 안정을 찾아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지금도 공장에 일손을 거들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장님을 보는 직원들은 자연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욕심이 많으신 분이죠. 예, 근면 성실하신 거 장점이 많으신 분이세요. 한마디로. 예, 아무튼 뭐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성격 허탈하시고 굉장히 그 남들한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배짱이라 할까요? 굉장히 그 좋으신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거 참 배울 점만 같아요. 사장님 화이팅!
탈북민이 주로 냉면집 등 북한 음식 전문점 등을 개업하고 있지만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제조업체 사장이 된 사람은 오카 씨가 처음입니다. 자신과 같은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이오쿠아 사장의 포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5,890, 7,235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공식 폐막한 가운데 리커창 총리는 팔을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 내전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다시 집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중국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국에서는 15일 전인대 폐막을 끝으로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개혁과 함께 부패 척결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을 주요하게 언급했는데요. 특히 개혁과 관련해 팔을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에 처한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건가요?
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중국 당국은 앞서 올해 7%의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유지해온 7.5% 성장에서 0.5%포인트 정도 내려잡은 것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7%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 20년간 수출과 투자 위주의 정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뤘지만 최근 몇 년간 제조와 수출, 소비 그리고 투자 모두 위축되면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부패 그리고 부채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강조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인가요?
한마디로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시장의 역할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총리는 정부와 기관의 권한을 줄이고 하부기관에 이양하는 작업을 포함해 개혁의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권한을 줄임으로써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투명해지고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둔화 압박을 견뎌낼 힘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또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돌아서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 대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이 올해 6%대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많던데요.
네, 그런 전망이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도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7% 성장도 쉬운 목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 규모가 10조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7% 성장은 중간 정도의 경제 규모 국가가 하나씩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그동안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자제해왔기 때문에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아직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경기 둔화가 취업률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합리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 총리가 이날 경기 부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16일 중국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정부패 척결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네, 중국의 최고 지도자죠.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번 양회 기간 동안의 반부패 노력을 어느 때보다도 강조했는데요. 리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는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정부의 반부패 노력은 권력 남용과 명확한 책임, 사후 관리 감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불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사람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오염원을 배출하는 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교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대미,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미국과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상호 존중하고 협력 공생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올해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때 진일보한 양국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취할 때에만 관계 개선의 기회가 생기고 경제협력도 긴밀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언제 미국을 방문하죠?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은 올해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중국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해서도 짧게 전해드렸는데 부패 조사를 받던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사망했다고요?
네, 중국 관영신화통신이 16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말기 방광염을 앓던 쉬차이허우 전 부주석이 암세포가 전이되면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숨졌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사망 발표가 양의 폐막 직후 나오면서 더 일찍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폐막까지 발표를 미룬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쉬 전 부주석이 어떤 인물입니까?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군문의 대표적 인맥인데요. 후진타오 전 주석 집권 시절에 군부 2인자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해 3월 부하의 승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매관 매직과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됐고요. 공산당 당적과 상장 계급도 박탈됐었습니다. 쉬차이오 전 부주석은 저유웅캉 전 상무위원, 링지와 전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장,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직권에 반발한 4인방으로 분류됐었는데요.
네.
저우 전 상무위원과 링 전 부장도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고요. 보시라이 전 서기는 지난 201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법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쉬 전 부주석이 사망했는데 해당 부패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 검찰은 이미 조사를 마쳤는데요. 쉬 전 부주석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네.
다만 그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쉬 전 부주석에 대한 처벌은 시진핑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쉬 전 부주석이 오랫동안 군부의 실세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 군부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쉬 전 부주석이 사망한 것은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분석을 중화권 매체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군부 실세인 거보슝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뇌물 수뢰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홍콩 언론을 통해 나왔는데요. 아직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언급했다고요.
네, 시리아 내전 사태가 5년째로 접어들었고요. 또 그동안 이로 인해 20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는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5일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서 외교적 해결 노력에 다시 집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시리아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나섰지만 소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케리 장관은 시리아 사태의 군사적 해법은 없으며 정치적인 해결만이 가능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또 다른 당사국들과 외교적 노력을 재점하기 위한 매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계산을 바꿔서 협상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아사드 정권과도 협상하겠다는 건가요?
케리 장관이 아사드 대통령과 협상하겠다고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국무부가 추가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사드 정권에서 시리아에 미래가 없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다만 시리아 평화 과정에 현 아사드 정권의 대표가 참석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당국도 TV를 통해서 케리 장관의 발언 내용을 접했을 텐데 어떤 반응이 있나요?
네,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16일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시리아 정부와 협상 의사를 내비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시리아 관영 언론이 전한 내용인데요. 뭔가 미국 쪽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서면 시리아도 입장을 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시리아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은 어떤 게 있었죠?
지난 1월이었는데요. 당시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와 반군의 대화를 중지하려고 시도했지만 반군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됐고요. 그전에는 지난 20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그리고 유엔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시리아 평화를 위한 계획에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로 내전 중단과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과도행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미국이 아사드 대통령이나 그 측근의 배제를 요구하면서 결국 아사드 정부가 시행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협상이 있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건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길고 긴 내전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유엔은 최근 보고서에서 시리아 내전으로 그동안 22만 명이 목숨을 잃고 300만 명이 해외를 떠도는 난민 신세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에만 7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폭력 사태가 더욱 악화됐음을 의미합니다. 또 내전이 진행되는 동안 2010년 2087만 명이었던 시리아 인구가 지난해 말에는 1765만 명으로 줄었는데요. 이는 전체 인구의 15%가 감소한 것을 뜻합니다. 또 시리아인의 기대 수명도 지난 2010년 76세에서 지난해 말 56세로 급격히 떨어졌고요. 또 전쟁으로 상당히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중남미 소식입니다. 브라질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죠?
네, 15일 브라질 전역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요. 경찰은 수도 브라질리아를 비롯해 전국에서 170만 명에서 18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상파울로에서는 100만 명이 참가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4년 반정부 시위 때처럼 경찰과의 심각한 충돌이나 폭력 사태는 없었습니다.
시위대의 요구가 뭡니까?
최근 브라질에서 드러난 초대형 부패 사건에 책임을 지고 호세프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위 현장에서는 대형 브라질 국기와 반정부 구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과 정치권의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영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0도. 신의주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3도. 개성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2도. 함흥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15도. 청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최고 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겠고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역시 높게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3월 17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계속해서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통해 미국 정치와 사회를 소개해드리는 ABC 아메리카 준비하고 있습니다.
Boston Tea Party.
보스턴 티 파티,
미국 독립전쟁을 촉발한
또 일상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그리고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